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랙시티 템플스 교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7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괄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역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체 2부자인 디터 F. 우트루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7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어디에 계시든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및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총괄리 역원분들과 교회 본부 역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클레이 크리스천슨과 리처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동튼이 날이 밝는다를 불렀고 이어서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부르겠습니다. 계획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킴 B. 클라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기도에 이어서 합창단이 의의 일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내려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에서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축복하셔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신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새로이 하고 또한 경고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희망과 평화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아지스 라이
Thank you, choir.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회장단체 일부자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남 회장단체 2부자이신 M. 조세프로 형제님의 말씀을 듣겠고 뒤이어 70인 정원회의 웨더포드 T. 클레이튼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차대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차대회는 늘 후기 성도들이 한데 모이는 집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연차대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연단에 서는 저희들은 항상 전 세계에서 대회를 시청하는 수백만의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있고 일부는 친구나 교회의 동료 회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방식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든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하나라고 느끼며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임하는 영적인 권능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종류의 집합에 대해 말씀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집합은 연차대회처럼 꼭 6개월이 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회복된 초기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최근 몇 해 동안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집합은 하나님 가족의 집합입니다. 이 집합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즉 성경에 언급된 창조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은 단순히 친근한 인사나 호감을 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각자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냅니다. 완벽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 단위로 지구에 와서 경험을 통해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이 사시는 삶을 영위할 준비를 하도록 계획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여 구주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야 하고 그분과 함께한 경험을 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무지한 채로 이곳에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빛의 일부, 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행위는 공정하고 도덕적이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음을 마음속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더 예리해지는 듯합니다. 거의 모든 부모에게 내재하는 열망은 자녀에게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포함된 기적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는 가족이라는 영원한 본을 따라 그분의 자녀들이 지상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은 영원한 왕국의 기본 단위 조직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가족이 지상에서도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의 가족이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느꼈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 곧 유일한 지상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으로 환영을 받으며 지상에 오도록 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도덕적 가치와 참된 원리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구주의 속죄 권능이 우리 삶에 온전히 효력을 미치게 하는 신권 의식과 성약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들조차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결코 들어보지 못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는 권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구원을 위한 계획이나 구체적 요건이 없다는 증거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소수만 접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중 누구를 구원할지 미리 정해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진리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보다 훨씬 더 사랑과 공의로 충만함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모두 모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도 그들 전부가 그런 선택을 내려 함께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분의 계획은 각 자녀에게 그러한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심에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선지자 말라기는 다가올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부활 후에 미대족을 방문하셨을 때 이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나이 천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그도 엘리야의 마음, 아버지와 자녀들에 관한 이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이틀 후인 4월 3일은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지 181년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엘리야가 와서 조셉 스미스에게 가족들을 영원히 임봉하는 신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역사를 탐구하자는 사람들의 관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마음으로 자신의 가계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서 계보 도서관 및 각종 협회와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넷 덕분에 가족들은 전례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족 역사 조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딱히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성취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실제 왔음을 간증합니다. 자녀들의 마음, 곧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들, 즉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느끼는 애정은 이 예언의 한 부분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인자, 그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따를 때 여러분은 먼 친척에게서 여러분과 얼굴 생김새가 닮았다거나 책을 좋아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재능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발견은 정말 흥미롭고 심지어 통찰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뭔가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고 결속하는 데는 단순히 따뜻한 느낌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권 의식들과 연결된 성스러운 성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조상 중 많은 분이 그러한 의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은 그 의식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상에게 끌린다고 느끼고 또 그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질 것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거룩한 성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상들을 위해 이 일을 성취하리라는 점에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긴박하고 중요한 여러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일에 주의와 시간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 능력 이상으로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느낍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 각자가 가족 역사 사업을 비롯한 모든 봉사에서 확신과 만족을 얻을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가 명하시는 일을 할 힘을 얻게 됩니다. 경험으로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대학생이었을 때 그 규모가 세상에서 손꼽히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 기술 초창기였는데 회사에서 우연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로 컴퓨터 영업을 하러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영업사원에게는 종교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경탄과 놀라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선 그들 말로 계보사업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더군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검색해서 자기 조상들을 찾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주 정리장 사이를 뛰어다니며 작은 카드들을 뒤져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일의 규모를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컴퓨터가 발명된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에서 장차 컴퓨터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긴 했지만 그가 파는 컴퓨터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어느 영감받은 지도자가 그의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당시엔 상상조차 못했던 기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저는 최고의 기술조차도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예를 들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온 것과 같은 계시를 절대 대신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며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저는 제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상담자 한 분과 전화로 도와주는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컴퓨터 화면에는 제 필멸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술의 힘으로 제 앞에 나타난 성전 의식을 기다리고 있을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 둘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진실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두 상담자는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제가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정보를 지니고도 컴퓨터는 저에게 스크린에 보이는 두 이름을 바라보고 주어진 정보를 검토하고 다른 조사를 해보고 속으로 기도하며 무엇이 참인지 알아내는 축복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힘에 의지해야 의지해야 했던 다른 상황에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모으는 사업을 돕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발명품이 나타나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영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놀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한 영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교회의 청소년들은 엘리야의 영에 훌륭하게 화답해 왔습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이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이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침례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쁩니다. 일부 성전은 청소년의 성전 참여가 늘어나서 성전 운영 시간표를 개편해야 했습니다. 전에는 청소년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는 것이 반갑지만 드물고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었고 많은 경우 그 이름은 이들이 직접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은 시간을 내어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삶에서 영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대적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일 덕분에 그들은 가족과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이 죽은 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사업을 훌륭하게 이해했으며 이제 그들의 부모가 따라잡을 차례입니다. 청소년들이 행한 작업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침례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오직 성인들만 행할 수 있는 다른 의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모으는 사업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것도 그들의 조부모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으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일이며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조상의 사진을 들여다볼 때 마음의 사랑이 커지는 경험을 통해 이를 느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카드에 적힌 이름이 이름 이상의 것이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지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다는 느낌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가족과 함께 영광스럽게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며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모으려 충실히 봉사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감에 찬 도움을 받게 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때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의 하나는 의로운 조부모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 친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를 훈육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시던 할머니는 몬티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제 아이니 제 뜻대로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현명하신 할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아버지께서는 그날 분명히 할머니의 현명한 인도를 따르셨을 것입니다. 인도에 대해 생각할 때면 누구나 알고 사랑하는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떠오릅니다. 후렴에는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야 그 후렴 부분이 부모에게 신성한 지침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지침 이상의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음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디터 F. 우후드루프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필요사항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 놀라운 현세적, 영적 자원을 제공하여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맞춤형 개인 돌봄 패키지를 개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과 속죄, 성신, 계명, 경전, 기도, 선지자, 사도, 부모, 조부모, 지역 교회 지도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언젠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돌아가는 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 돌봄 패키지 요소 중 사랑 넘치는 아버지께서 저와 제 가족을 이끌고 인도하며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게 해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깨닫기를, 그리고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그 돌봄 패키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엘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고 단언했습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행동을 사랑으로 교정해주지 않고 참는 일은 잘못된 동정심이며, 간악함도 사실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통념을 강화시킵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런 통념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 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의로움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십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거니와, 이에 대해 만일 너희가 행하면 그가 실로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나니. 다른 찬송가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 주 축복 주시리. 저는 14번째 생일쯤 이와 같은 축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행동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곰곰이 지켜보던 저는 우리 가족이 선교 사업을 가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어머님의 표정을 보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후 가족평의회에서 저와 형제들은 부모님이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와이오밍주의 아름다운 목정에서 살고 있었고 제 눈에 그 삶은 완벽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일을 마치고 나서 사냥이나 낚시 그리고 개를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부름에 대해 듣고 보니 제가 돌보던 개 블루를 놓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블루를 어떻게 하냐며 아버지께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구나.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예상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분명한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말아라.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내 부모에게 부름을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블루를 보내는 아픔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경전, 기도, 성신, 그리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역할을 이해하셨던 합당한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 받은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길을 찾아가게 이끌고 인도하며 동행해 주었고, 특히 어려운 일을 해야만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돌봄 패키지 구성 요소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신권 지도자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은 영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서 받는 권고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든 감독의 권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주님을 대표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고 사탄이 속삭일 때 감독님은 우리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감독들과 이야기하며 듣게 되는 공통적인 주제는 불순종에 대한 고백이나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찾아온 끔찍한 비극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감독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 동안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패키지 중 가장 위대한 구성 요소는 다음 표현에서 잘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을 주심으로써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팔을 펼쳐 그분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실패했을 때 그분께서는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회개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특권입니다. 경전에서 회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단언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책이 있지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이를 수행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며 함께 걸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끌고 인도하며 함께 걸어줄 부모와 지도자들이 있을 때 청소년들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패키지의 일부분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교리대로 생활하는 모범입니다. 청소년을 이끌려면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말과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인도하려면 그들이 하늘과 친숙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홀로 서야 할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 어디가 되던 그런 시간엔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이 이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하는 부모처럼 청소년들이 성장하게 하려면 직접 걷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이끌게 하려면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끌 때보다 어렵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의 축복이 멀리 있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낙담의 시기에 대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일 때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게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1년 이상 꾸준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심을 담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제게 정말 관심이 있긴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품고 성전에 참석했습니다. 유타 로건 성전 대기실 뒤편에 앉아있는데 놀랍게도 폰제이 페더스톤 청전 회장님이 대기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페더스톤 회장님은 저희 가족과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실에 있던 참여자들 앞에 서서 모두를 환영하시며 인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있는 저를 알아보시자 그분은 말씀을 멈추고 제게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습니다. 브로 형제님, 오늘 성전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 특별할 것 없는 순간에 느낀 것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인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모든 자녀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며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제 기도에 대한 답이 주님의 시간에 맞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언젠가 다시 그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의 종인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수련이 시절 초기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한 젊은 엄마를 도울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산모는 침착하게 신경을 집중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저는 그 소중한 잔나나기를 산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산모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엄마는 아기를 꼭 끌어안고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방에서 산모와 함께 했던 시간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출생이 인생의 시작이었을까요? 세상은 출생과 사망을 시작으로 과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우리는 출생과 사망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시점일 뿐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필멸과 하늘이 교차하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며 또 교회에서 봉사하며 출생과 사망을 지켜보면서 배운 것들을 숙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는 모두 말 그대로 그분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우리 개개인은 그분께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배우고 선택하고 준비하며 아주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 은사는 그분이 그냥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길을 선택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나 신앙과 성장과 변화라는 멋지고도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여정을 구원의 계획 또는 행복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국회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을 위한 우리는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고 새벽별들도 기뻐 노래했습니다. 이 계획을 떠받치는 큰 기둥, 즉 영원히 기둥이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필멸이라는 여정의 무대인 지구의 창조입니다. 둘째 기둥은 우리의 첫 번째 지상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을 세상에 데려오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준 제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택의지, 즉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과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분은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을 잘하지는 않을 것, 즉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임을 아셨던 하나님은 셋째 기둥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육체적 사망과 죄 둘 다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 길을 걸으며 영혼의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지상생활 만미에 그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세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의 정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병, 고통과 결점에 대한 값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하면 그런 불완전함을 홀로 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비난받고 복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상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위대한 은사를 통해 온 인류를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그런 뒤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일어나시기 위해 그분은 먼저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임종하는 사람들 곁에서 하늘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른 아침 저는 남편을 여의고 암투병 중인 한 충실한 후기 성도 자매님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딸 둘이 그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곁으로 갔을 때 그분이 방금 임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도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실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딸들은 평온한 가운데 슬픔을 느꼈지만 마음에는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떠난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의 순간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인생이 너무 불공정한 것 같은 그 때에도 우리는 구주 안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 있는 것이 제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 육신을 떠나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인 영혼의 세계로 갑니다. 그것은 배우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변화하는 곳으로 거기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위대한 날이 오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영과 육신이 완벽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입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가 부활할 것이며 모든 것이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 후 우리는 구주의 심판을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그리고 신앙, 그런 다음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함이 끝까지 견딤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자신들의 여정이 다 끝나면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신성한 운명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께 권유드립니다. 매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거룩하며 흠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께는 와서 몰명경을 읽고 선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와서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와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으십시오. 와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행복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와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 무질서한 필멸의 경험 속에서 평안과 목적을 찾고 다음 세상에서 영성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런 진리를 경험했으나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께는 다시 돌아오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간증이 참됨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데일지 랠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마크 A. 브래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계성도 교회의 제187차 연차 대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깊이 연민하시며 죄와 죄 지은 자를 동일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온전하심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구주의 연민을 통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여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비록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들이 하신 것,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 자체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죽으로 전개됩니다. 소설의 서두에서 화자는 디뉴의 주교인 비행부니 미리엘을 소개하며 그가 빠진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에는 자칭 무신론자의 과거 프랑스 혁명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두고 멸시를 받던 남자가 있었는데 주교는 그를 만나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자는 주교가 그 남자에게 깊은 혐오감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고 언급하며 짧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더라도 양이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목자가 돌아설 수 있겠는가? 화자가 주교를 대변해 내린 결론은 명백히 아니다 였습니다. 화자는 그런 뒤 재치있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어찌하면 좋을꼬? 여기서 위고는 그 남자의 죄를 양의 피부병에 그리고 주교를 병든 양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목자에 빗대었습니다. 소설이 더 전개되면 동정심 많은 주교는 또 다른 남자에게 비슷한 연민을 보입니다. 저열한 전과자인 그 남자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자비와 공감에 힘입어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경전에서 하나님은 죄를 질병에 빗대어 말씀하곤 하시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에 비유되는 우리의 죄와 마주하여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를 혐오하거나 질색하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병을 치료하고 돌보며 측은히 여겨야 할 상태로 보십니다. 우리의 이 선한 목자께서는 병든 양들이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구주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잃은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묘사된 바에 따르면 배도한 이스라엘은 죄로 물들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만 가득하다고 하였으나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치유받을 것을 독려하고 권고하셨으며 또 치유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주께서 필멸의 삶 동안 행하신 성역은 진정 사랑과 연민, 공감으로 대변됩니다. 그분은 갈릴리와 유대의 흙길을 걸으실 때 죄인들을 보시고 주춤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끔찍히 싫어하거나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들을 돕고 축복하고 교화하고 가르치셨으며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찾아 구제하고 위안과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연민과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주의 공감이 한 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주께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고발한 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질문이 끈질기게 이어지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은 자리를 뜨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 구주께서는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여인은 구주의 연민과 자비 덕분에 변화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이 일로 그녀가 구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문에 능했던 지혜주롬은 에밀레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겠느냐? 에밀레크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말을 부인하심은 불가능함이니라. 그는 그들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느냐? 에밀레크는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회개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주의 권능이 임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했습니다. 구주의 연민과 사랑, 자비는 우리를 그분께로 이끕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로 물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용인할 만하며 무엇이 그르고 죄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추종자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충분히 알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며 우리가 그 당신께서 누리시는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이루며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얻을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편의나 유행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이나 교리를 그분의 뜻에 반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분의 모범은 특히 큰 가르침을 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연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도 돕고 축복하고 교화하고 가르치며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자기 기준에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외면하며 자신보다 남의 죄가 크다고 독선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관해 구주께서는 특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죄인이 그 죄인을 비난하는 독선적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남을 판단하곤 하는 그런 성향은 엘마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더욱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자 교회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백성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며 서로 조소하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쫓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백성 가운데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사람도 일어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핍박해서는 아니 되며 또 그들 자신들 중에서도 핍박이 있어선 아니 된다는 엄격한 법이 있었더라. 후기 성도에게 주어진 인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박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불공평과 편협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압니다. 저는 1960년대에 유럽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미국인이고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힘과 비난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평판 나쁜 외교 정책이 제 탓인 양 저를 대하던 학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국가에서 후원하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교회가 그 국가를 모욕하고 있다는 듯 저를 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사람들이 잔혹한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는 모습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비웃음, 괴롭힘, 배척, 고립, 비난, 증오 등 박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험악하게 대하는 편협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편협은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부여하기를 꺼릴 때도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회원들이 증오와 편협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겪었던 대로 대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구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개종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이어지며 그럴 때 성신은 완전한 사랑, 즉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며 오늘날에도 지상에 계셨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죄와 죄인을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 이 양을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시어 우리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본받아 그 누구도 버림받았다거나 홀로 되었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시며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시작하며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이심을 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제1 회장단의 두 보좌와 12사도들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십니다. 이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그들이 계시받은 주의 생각과 뜻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권고에 따를 때 안전할 수 있음을 간직합니다. 주님은 이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역경에 맞설 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강조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몰몬경에 등장하는 암몬은 제이라 헤믈라 땅을 떠나 리아이 니파이 땅으로 가서 동족의 행방을 알아보라곤 임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레이맨들에게 속박된 리마의 왕과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암몬이 제이라 헤믈라의 백성들 소식을 전하자 리마의 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리마의 왕은 마음에 큰 희망과 기쁨을 얻었고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리라. 암몬의 말씀은 리마이 왕의 백성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은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백성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레이맨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리마이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한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리마이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신앙이 주는 희망으로 바꾸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필멸의 삶은 시험의 기간이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하는지를 증명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변함없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영의 인도로 나가야 합니다. 구주의 지상 성역이 끝나갈 무렵 그분은 결박당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짐을 말입니다. 그분의 삶과 고통당하심,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셨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희생이 주는 혜택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되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로부터 받은 힘과 희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머리를 들고 기뻐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리마이 왕 또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주께서 주신 이 권유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신앙은 거룩한 목적과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원천입니다. 신앙은 부지런함을 독려하는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려는 긍정적 태도와 열의에서 나타나는 필수적이고 살아있는 힘입니다. 신앙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한 후 일어나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일들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품고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 해 전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선교사 중 한 장로의 부모의 전화로 그의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 아픈 순간에 그 선교사와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 지식이 그를 위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라고 슬펐던 이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발휘하여 자기 여동생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온 신앙과 부지런함을 다해 선교 사업을 계속하겠노라고 결의에 차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이 충실한 선교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한결같은 신앙과 그분을 섬기려는 열망이 없다면 필멸의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자신이 무거운 굴레를 지고 있다고 느끼고 복음대로 온전히 생활하려는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늘 기회를 노리는 대적은 시련과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논리와 이상을 활용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논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꾀며 유혹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이도록 두면 안 됩니다. 속임에 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결같고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가 삶의 역경 너머로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릴 역량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정적인 충동을 없애고 설령 견디기 힘든 장애물조차도 극복할 역량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리마의 왕의 백성은 내면들의 속박으로부터 멋지게 탈출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권유합니다. 인생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새로이 하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길 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은 죄와 의심, 불신앙, 불행, 그리고 고통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재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의심과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러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포르투갈어의 찬송가에 있는 가사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해 대신 구름이 우리 마음에 그림자 드리우고 괴로움 닥쳐도 개의치 말라. 우리는 곧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리. 우리가 귀 기울이면 머지않아 말씀해 주시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의지하라. 끊임없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라. 그가 언젠가 설명해 주시리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한 훌륭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품었던 소망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주위에는 빛과 선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트드로프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빛과 진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는 참못 궁금합니다. 그러나 대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우리를 세상의 길로 이끄는 어둠의 안개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더 많은 빛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빛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빛을 구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미시간 대학교의 한 임원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킴 카메론 교수님은 프로그램 중에 긍정적인 지도력의 개념과 그 굴광성 효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모든 생명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 즉 빛으로 향하려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 즉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세포 유기체로부터 복잡한 인간체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긍정적인 쪽으로 향하고 부정적인 쪽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고유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풍부한 연구에 힘입어 성공적인 직장 문화의 세 가지 중요 요소, 즉 연민, 용서, 감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빛으로 향할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자질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빛이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빛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빛. 교회는 어두워지는 세상의 한 줄기 빛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후계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에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와드 지부가 조직되며 새로운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는 문자 그대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구상하신 구조 사업 덕에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한동안 교회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저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서 FSY 대회를 방문하여 그곳 청소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수천 명의 청남 청녀들이 한 주일 보내면서 구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강화한 뒤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바랬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왔고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 비판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빛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인식하고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교회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길이며 그 빛은 우리 가족에게서 또 전 세계의 성전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은 복음의 빛을 통해 오해, 다툼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화로 인해 분열된 가족은 회개, 용서 및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를 믿는 신앙을 통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 이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족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큰 빛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친절이 증가할 때 그 가족의 빛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신앙,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으로 가족을 굳건히 한다면 구주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더 강화될 것이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빛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함과 관련하여 성전에 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가정뿐이다. 현재 155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더 많은 성전이 생길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가족이 현세와 영혼을 위해 임봉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조상들의 구원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더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휘장 양쪽에서 축하하며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빛. 세상에 있는 빛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생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축복하셔서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빛처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고 성신을 받기 위해 선과 진리를 구하는 자 모두를 준비시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께서 너희 눈을 밝히고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시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구주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인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지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생명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에게 오는 행복도 크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들, 곧 가족과 친구,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에 견줄 것은 없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스테이크 센터에 불이 났을 때 건물을 구하려고 용감하게 불과 맞선 소방관들의 노고에 들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 지휘관은 후기 성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성스러운 유물과 성찬컵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성스러운 유물 같은 것은 없고 성찬컵도 언제든 구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지휘관은 뭔가 더 해야 한다고 느꼈고 소방관들을 불타고 있는 건물로 다시 보내어 그리스도 성화를 모두 벽에서 떼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소방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그림 한 점을 소방차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보여준 그 지휘관의 친절과 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그의 감수성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교회에 대해 더 잘 참여하고 가정의 복음 원리를 더 잘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빛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내고 그들 스스로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빛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결국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뵙는 대낮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본 태버나클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해외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조지 F. 제볼로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우 험난한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 난제와 논쟁, 복잡한 일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시대에 대적이 사람들의 마음에 화를 부추겨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개인 및 사회 문제를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의 무거운 짐과 장애물, 유혹을 견디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성역과 사명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의 교리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분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권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올해 초에 저는 교회 청년 성인들에게 매주 일정 시간을 내 표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공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성도판 영어 경전에서 토피컬 가이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런 권유를 한 까닭은 제가 이미 그렇게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피컬 가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7개의 항목에 나오는 모든 성구를 읽고 밑줄을 쳤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공부를 마치고 나자 제 아내는 그 일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난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당신의 지상 사명에 대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을 몰몬경에서 다시 읽으면서 그분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우리 후기 성도는 그분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읽었습니다. 이 속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됐으며 죄를 회개하고 필수적인 의식을 받으며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속죄 희생을 단지 속죄 또는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힘, 속죄의 적용, 속죄로 강화됨 등의 이런 축약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속죄라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실체와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인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고통을 짊어지셨던 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던 분도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는 분도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육체적 및 영적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분도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구조, 치유, 용서 또는 권능을 간구할 그 속죄라는 무형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속죄나 부활 같은 성스러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구주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말이며 따라서 우리는 현세에서 소망을 안고 살 수 있으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구주와 연결 지을 때 가장 온전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께서 지니신 사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15명의 선지자와 선견자, 계시자가 주님의 탄생 2000주년을 맞이하여 자신들의 간증을 공표하고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간증문의 제목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담긴 진리를 암기하신 회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한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구주와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에 관해 공부하다 보면 그분의 권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구주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헌신적이며 용감합니다. 저는 최근에 멕시코를 방문해서 정부 관료들과 여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진정한 제자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영웅적이고도 성공적인 우리 회원들의 노력에 모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토록 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최근에 저는 한 용감한 월계반 청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대표로 미국의 한 주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스테이크 상호부조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날짜가 겹친다는 걸 알게 된 이 청년은 대회 관계자에게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대회를 일찍 떠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상호부조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결심을 지켰고 그 결과 그 대회에서 실격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묻자 그 청년은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없다면 하지 못할 일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행동을 유발하는 신앙을 통해 그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한 성약을 맺고 정확하게 지킬 때 우리 삶에 구주의 권능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성약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 결속되며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충실한 제자로서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 침례의 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약의 길을 걸으며 다른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동안 이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이 사망한 조상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을 추구함으로 구주의 권능을 얻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충실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지럽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사랑 많은 선지자, 사도, 지도자의 영감에 찬 인도로 이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던 습관을 중단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연차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구주의 권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신앙으로 그분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구주에 대해 큰 신앙을 행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일념으로 이 충실한 여인은 그분의 권능을 얻기 위해 최대한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손을 뻗은 것은 영적으로 손을 뻗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마음속 깊이 이 여인처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손을 뻗어 구주의 권능을 내 삶에 끌어올 수만 있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알 수 있을 거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될 거야.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이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애타게 공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도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얻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께 도달하고자 함을 아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가장 큰 소망이 그분의 권능을 삶에 끌어오는 것임을 느끼실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손을 뻗는다면 그분의 권능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에 나온 가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께 많은 것 알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퍼지오니 땅에 덮인 휘장 거두어지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올 때 그분과 우리 모두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지상에 회복됐습니다.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시며 저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지지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이 훌륭한 연초대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의 당신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치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영감에 찬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간구하옵건대 우리가 당신의 복음의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이 모임에서 느낀 것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축복하시어서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옵고 또한 우리의 훌륭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회복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계성도 교회의 제187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